성도들이여, 이 놀라운 집회 장소에 다시 오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전 정말 이 집회 장소가 좋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가 전체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성경의 핵심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이것이 또한 최근에 있었던 신춘 중국어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는 더 자세하게 이 주제를 볼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이 신춘 중국어 집회 1번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신춘 중국어 집회 때는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다면 이번 주말엔 우리가 아주 더 넓은 확장된 관점으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인지님과 제가 전신훈련 때 교통을 했었는데,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4절의 각주 마지막을 볼 때,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장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저는 어떤 장들이 성경의 핵심인 줄 몰랐는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 각주 마지막 문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훈련에서 우리는 한 학기를 사용하여 로마서 5장과 6장을 다루었고, 그 다음 학기에 7장과 8장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정말 성경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한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이 되어 지방교회 안에서 표현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바로 몸 전체 섞이는 생활, 몸의 실제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라이프서를 읽어보면 이 형제님 사역의 마지막에 형제님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전시키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것은 네 형제님이 교통하신 부분인데, 물론 우리에게 니 전집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얇은 책을 출간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메시지는 모든 문장은 다 액자로 걸어둘 만한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니 형제님의 서적과 이 형제님의 서적을 읽어보면 정말 이거 두 분이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니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사람이 5장부터 8장의 체험을 통과하게 될때 12장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사실은 첨가된 부분입니다. 추가된 부분이, 삽입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바로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장부터 8장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밤 저희가 교통할 내용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볼 때, 형제님, 자매님들, 정말 대가를 지불하여 금요일 밤에 대가를 지불하여 여기 오심을 인해 너무나 기쁩니다. 대비형제 아시겠지만 제가 피츠버그에서 자랐죠. 저는 이런 날씨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아서 이제 이런 날씨가 너무나 저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여러분이 오신 것을 제가 정말 귀히 여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 보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준다. A. 이두 핵심 단어, 곧 생명과 죽음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생명이라고 말할 때 여기 많은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또 죽음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죠. 이 모든 구절들이 생명을 보여주고 죽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5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5장부터 8장까지를 통하여 대조를 이루는 노선, 곧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형성한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욱이라고 말하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물론 쉽게 감사합니다. 이영재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구원받는 것은 여기서 생명 안에 구원받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다 찾아보시기를 격려합니다. 제가 두 구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7장을 보면 7장에서 로마서 7장은 그 제목을 붙여보자면 육체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은 아담 안에, 6장은 그리스도 안에, 7장은 육체 안에, 8장은 영 안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8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7장 24절을 보면 7장과 8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은 바로 추구하는 믿는 이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에 도달할 때 아주 갈급한 절박한 믿는 이였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태였었죠.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영이 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라는 것을 보았죠. 죄와 사망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은 자동적으로 운행합니다. 자동적으로 운행합니다. 제가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다 결혼을 했습니다. 장성해서 결혼했고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훈련 집회에서 한 자매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드 형제님, 한 2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에드 형제님, 형제님이 저에게 교통하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교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가 그렇게 늙었단 말인가? 나이 들었단 말인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린 소년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 강의 이런 것은 없죠. 초급 강의 이런 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 안에 작동하고 우리 안에 작동하고 또한 생명과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장난꾸러기들이며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봉사한다면 정말 이기는 봉사자들입니다. 또 중학생들을 봉사하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한동안 봉사했었는데, 중학생들은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훈련하고 웃는 이런 형제님들처럼 같지 않고 바닥에 드러 눕거나 아주 태도가 엉망이죠. 뒤에 더 뒤쪽에 앉아서 서로 농담하며 떠들거나 웃고 있거나 앞에 앉아서 드러 누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돌아왔는데, 집 문에 들어오는데, 제두 아들들이 서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얘가 그랬어요. 형이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서로를,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빠, 얘가 그랬어요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놀라운 자동적인 능력과 자동적인 법칙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또 다른 원칙이, 법칙이 작동하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할 때그 법칙은 켜지게 됩니다.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켠다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번개가 동에서 서해로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순수한 전기이십니다. 저는 정말 그 표현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린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름으로 그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 읽는 것도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도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자동적인 법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잠언을 볼때 잠언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너무나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다.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볼 때, 마치 공중에 나는 독수리와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한번 저희 둘이 런던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집회를 하는데, 형제님을 볼때 정말 독수리 한 공과 같이 정말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제 직접 독수리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그 독수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새죠. 그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날개를 살짝만 움직이는데도 날개를 막 펄펄 펄떡거리지도 않지만, 그들은 아주 작은 몸짓으로도 하늘 위를 아주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창조물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제가 그 엄마 독수리가 새끼를 가지고 있는 걸 보았는데, 엄마 독수리가 어떻게 그 작은 새끼들을 날려보내야 될 때를 언제 알까요? 제가 엄마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 독수리 새끼들이 날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엄마는 정확히 그때를 알고, 엄마 독수리는 그때를 알고 절벽으로 자녀들을 밉니다. 자동적으로 그 법칙이 작용하여 그들은 날아오르게 되죠. 그러므로 신명기를 볼때 하나님은 이 독수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영의 법은 자동적인 원칙이며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우며 온전히 한 훈련의 성님이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작동합니다. 지금 8시인데 모두 저녁을 드셨죠? 이제 소화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뭔가 우리 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화의 법칙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운행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명과 죽음과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볼때 거기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옳고 그름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나무 사이에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볼때이두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또 하나 선악 지식의 나무는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중간에 삼각관계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번.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아담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나무를 버리고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하는 지식나무를 추구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사망을 느끼는가에, 죽음을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할때 우리 안에 메마르다면, 공허함을 느낀다면, 어둠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때 거기에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있고 우리 안에 밝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을 지원했고, 그 학장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학교 오길 바랍니다라고 전화까지 해주셨죠. 그래서 박사까지 만들어주고, 이 대학의 교수까지 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학 교수님이 저의 온 일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아내에게 물어봤죠. 이 학장이 나에게 전화해서 내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고, 나에게 박사학위까지 하라고 했고, 나중에 교수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제 생명의 느낌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향을 선택했다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것이 아닌 것, 이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바로 3이라는 임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죽음을 느끼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생명이시고, 우리가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 날씨를 볼 때, 이런 날씨도 온 것은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주님을 위해 누리기 위해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누구도 주님을 누리지 못한 채이 방을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금요일 밤 피곤하시겠죠? 아, 정말 이 메시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기 구절들이 있죠. 창세기 2장 말씀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의 의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에 두셨는데 그 이름이 기쁨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뻐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이 되길 원하셨죠. 사람의 누림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주가 있는데,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여기 각주를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6번 각주인데, 이 각주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한 주일 집회 때이 각주에 너무나 너무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봉사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에덴의 기쁨이란 뜻은 하나님이 사람의 기쁨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여기에 먹기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셨죠. 생명나무는 먹기 좋은 나무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귀히 여긴 것은 제가 어떤 찬송을 누리는데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 먹기에 좋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증언한다. 저는 그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기에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 음식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어려운 찬송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말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되새김질 한다네. 생각해 보십시오. 제 되새김질 한다는 말은 음식을 입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입으로 씹어서 뒤로 보냅니다. 소처럼 뒤로 보내죠.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액체로 만들죠. 그리고 위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아주 소화하기 쉽게 되고 동화시키기 쉽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하실 때그 먹다라는 말이 바로 되새김질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분을 못 따르겠다 했죠. 여기에 먹다라는 단어도 강한다는데 되새김질한다는 단어는 더 강하죠. 나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여섯 구절 후에 6장 57절부터 볼 때, 53절부터 57절을 볼 때, 육체는 무익하나, 저는 제 육체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을 볼때 영적 음료와 영적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음식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저를 먹는 것입니다. 영적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단백질이며 여러분이 먹어야 하는 그 영양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면 그때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하게 되죠. 여자가 마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었죠. 내가 내 남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였죠. 여자에게 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도 먹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그 인간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그때 사탄이 주입하였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일으켰죠. 사람의 감정을 만졌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죽지 않으려면 먹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만져서도 안 된다 말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만져서, 일으켜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차가 사고가 납니다. 나는 집에 가는 길인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왜 주님 이런 일이 저에게 생깁니까? 그때 사탄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이 최상인지를 아십니다. 사탄은 결국 이렇게 했죠. 또 사람의 의지를 만져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 취하게 되므로 그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10번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으로부터 독립하게 한다.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 이것에서 우린 졸업할 수 없습니다. 우린 매일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호흡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참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지 모르지만, 10분간 참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911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리키 형님이 제 모든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신데,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세신자였는데, 또한 세신자를 집회에 데려왔습니다. 이 세신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에드 형님, 교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럴 때 제가, 이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몰랐습니다. 그때 그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세신자가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주 제가 그 위기를 넘어갔죠. 교회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대답에 그 세신자가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으로부터 독립하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갔는데, 대학에 갔는데, 두 개의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교수가 아주 저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교수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이 독립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는 독립기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어 비밀한 영역 안에서 매일은 의존하는 날입니다. 독립이 아니라 의존하는 날입니다. D번, 로마서 5장에서 위법, 범죄, 불순종이란 단어들은 모두 아담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담이 생명을 떠나 죽음을 택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을 보면 거기 참조구절로 있습니다. 거기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여러분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세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아둡니다. 그러니 생명을 선택해 그대와 그대 씨가 살도록 하며, 제가 정말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생명을 선택해 그대와 그대 씨가 살도록 하며,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명을 선택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여호와 그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께서 그대의 생명과 수명이시니, 여호와께서 그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그대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7절을 볼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굳게 붙잡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놀란 것이 있는데, 이영재님이 교통하실 때마다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웠습니다. 그때 하박국이란 책에 오게 와서 사역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박국이란 책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빌립이 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였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었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 소리를 들었죠. 그 전에 바로 그 내시가 마차에 올라와 그와 함께 앉으라고 했더니, 그에게 읽는 것을 이해하냐고 물었더니, 나를 인도한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내시가 말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내재적 의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든 에스겔 1장을 보면,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어떤 형제들에게 어떤 구절들을 물어보면 형제들이 항상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에드 형제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영에게서 난 사람은 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 영이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형제님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신 형제님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알까요? 어떻게 이런 의미를 알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시작을 보면 거기 각주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바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끌어안다 혹은 달라붙다란 뜻이다. 끌어안다 혹은 달라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죄인들을 끌어안고, 끌어안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과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이 되는 것, 그러나 신성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입니다. 끌어안다, 달라붙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끌어안기 위해, 바로 그것이 법리적인 구속이며, 죄인들이 하나님께 달라붙게 하셨죠? 바로 그것이 유기적인 구원이며, 그 결과는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로마서 2번.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의해 삼켜지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오고 10절에 가보면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의로 인해 생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있는 그 생명은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생명 또는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생물학과 심리학이 있지만 어떤 대학도 조회의 생명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조회 사실은 아담이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지어 주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회의 생명 생물학입니다. 바로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다함이 없는 그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인격이며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는 것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바로 조회의 생명과 평안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될수 있습니다. 평안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조회의 성입니다. 생명의 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며 아들은 생명나무이며 성령은 생명수이시죠.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그렇게 누릴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나눠보면 예루라는 뜻은 구원이란 뜻이고 살렘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 예루는 기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루살렘은 평안의 기초란 뜻입니다. 우리가 영에 주의하고 주목할 때 우리의 생각도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수 있고 바로 생명과 평안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1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 휴거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물론 휴거될 때 우리의 온 세분의 존재가 생명에 삼켜질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 우리가 열어드린다면 그 부활시키신 영께서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신나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밖에서부터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많은 때 우리가 집회에 올때 겨우 집회에 와서 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내 뼈를 좋은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의자에 우리의 뼈를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때 우리의 체험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올 때, 또 사역 집회, 이런 사역 집회에 올때 약하다고 느끼면서 옵니다. 아주 정신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아주 지쳐서 오지만 집회가 끝나면 아주 강해진다고 느낍니다. 훨씬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이게 정말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까? 올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집회 오지만 갈 때는 아주 이렇게 고개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다음 항목 F번입니다.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죽음의 나무는 두 노선, 곧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산출한다. 그 노선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마친다. 생명은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생명나무와 생명의 빛과 생명의 영광이 있는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친다. 죽음은 지식나무로 시작하고 불못으로 마친다. 우리는 생명의 노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 생명 공급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먹을 때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1번.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계시되신 것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처신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원하는 갈망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철저히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고 표현하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함께 건축되는 길이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누린 단어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 사역 집회 때 그랬습니다. 아마 2주 전이었던 걸로 아는데 제 개요에 두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인이란 단그 안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단어를 다 대문자로 바꿔 두었습니다. 그 안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한 아닙니다. AB 심슨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라고 말했죠. 우리는 오늘 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안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영재님께서 그 LSM 로고를 만드셨는데 거기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원어로 된 헬라어로 된 로고가 들어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일본에 갔는데 제가 1년에 한번 일본에 갑니다. 물론 팬데믹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한 형제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 형제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두 단어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에드 형제님, 이두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n Christ, 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날 부활의 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 안에 여러분은 내 안에 부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아끼기 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까지가 여기에 참조 구절로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죠. 맡기신 일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7장 4절을 볼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여기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일이며 우리 일이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셨고 아버지를 인하여 사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본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에베소 4장에 볼 때, 20장 21절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분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줄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실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생활의 실지 상태,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님, 형제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김치라고요? 김치를 좋아하신다고요? 아, 김치를 좋아하시죠? 제가 처음 김치를 먹던 날 너무 매워서 911에 전화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님 김치를 먹을 때 김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죠. 김치를 배우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님에게 체험이 되고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그분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인생의 실지 상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여러 번 그리스도를 그분의 체험 안에서 그분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체험은 어디 있습니까? 즉, 그 사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 영으로서 그분을 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실제 영이 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모든 실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존재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장로 훈련에서 리키 형제님이 이것을 교통하셨는데, 주님의 기도를 볼 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를 볼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79장을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인것 같이라는 말입니다. 인것 같이. 인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까? 바로 여러 아버지가 내 안에 다음 절에 있죠.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하나입니까? 상호 내재 안에서 하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은 17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또이 말이 나옵니다.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상호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는 제 안에, 저는 아버지 안에, 저는 그들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바로 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우리 안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us의 us가 유가 대문자 유입니다. 즉, 그들도 우리 안에. 아버지는 여전히 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거기 대문자 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문자 우리가 있습니다. 칠판에 우리가 이것을 원래 쓰기로 했었는데 이 us란 단어를 유일하게 us가 대문자 유로 시작하는 것은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us가 이 우리가 그들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이 어스는 계속 확장되고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거대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던 그 우리가 이제 우리를 포함하여 거대한, 엄청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한 삼위일성의 하나의 확장입니다. 신성한 삼위일성이 그 신성한 우리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그 하나가 확장되는, 그 거대한 하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만나가 비같이 내린다고 하였죠.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만나. 어쨌든 제가 정말 눈을 그리워합니다. 저는 비를 좋아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날씨가 없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지만 조금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내리는 비도 뉴스 첫 표지를 차지합니다. 비가 온다고 여기 뉴스에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한 삼위일성의 하나의 확장이라는 말은 놀라운 말 아닙니까? 놀라운 정의입니다. 놀라운 정의입니다. 오늘 이 기상 예보는 어떻습니까? 만나. 이것이 우리의 기상 예보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에 그분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이것은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신성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움직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옮겨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3일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매일 우리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3일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 생활 가운데 사랑의 사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이런 것처럼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479장, 영안동문 479장 찬송을 다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찬송에 그 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사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2번,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 곧 우리가 받아들인 바로 그 인격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에서 산출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다. 3번.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받아들인 생명은 바로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 주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조회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바로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 간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그분을 새롭게 접촉해야 한다. 이 새롭게 접촉이란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바로 그것이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거처는 상호적인 거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아들 안에 또 서로 거할 때 우리는 상호적으로 서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병의 실제이죠.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을 볼때 주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 가는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첫째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으뜸의 지위를, 위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여기 많은 의미가 있지만 라입서들을 볼때 여쭙는다는 말은 주님과 모든 것에 대해서 매일의 생활 모든 것에 대해 주님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점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도 그분과 점검하지 않고는 머리도 자르지 않고, 어떤 옷도 입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주님과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4절을 볼 때, 거기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죠. 그들이 아주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멸망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19장이 아니라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다소의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주님께 두 가지를 물어보았죠. 첫 번째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 사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영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주님께 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김치를 예로 들어보면,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 음식에 김치를 얹어주는 것이죠. 즉, 존중하는 것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죠. 마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안다면 주님이 필요 없겠죠. 거기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거기 아주 악한 부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호사밧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당신께 돌이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나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당신께 돌이킵니다.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당신께 둡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이 기도를 짧은 기도로 내려치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셔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스러운 임재 안에 저를 항상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해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죠.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향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지만 가장 높은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향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 사역의 말씀입니다. 향하여 산다는 것. 고린도서 라입사드에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인도와 제안 아래 살고, 그분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며, 그분이 의도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살 때, 주님을 향해 살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선호하시는 것, 그것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분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일,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어 적시시는 일, 우리 안으로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어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보여준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끈다. 여기에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끌려집니다. 창세기 3장 24절과 25절을 볼때 거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룹들이 있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모든 의로운 요구와 거룩과 영광의 여부를 맞추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에 다시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생명나무를 먹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취할 수 있고 그분을 바로 생명나무를 누림으로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셨고 우리 속에 사랑을 발화시키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분과 모든 형제들을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모든 형제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7번입니다. 그것은 넘어가서 로마 숫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믿는 이들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으로서 자신의 영 안에 생명나무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신의 생각 안에 지식나무인 사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 안에 있거나 아니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는 없다. 들어보십시오. 신성한 꼭 비밀한 영역 안에는 스위스가 없습니다. 즉 중립국이 없습니다. 중립국. 2차 대전 때 스위스는 중립국이었죠.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스위스는 그렇게 중립국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영역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중립국,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A번. 연합된 영, 곧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에 의해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몸이다. 사람의 몸은 원래 순수했지만 사람의 타락을 통해 사탄이 자기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하여 사람의 몸은 육체가 되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과 죽음의 몸이다. 죄의 몸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데 매우 활동적이며 강력하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집회 가기 힘들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죠. 근데 집에 머물면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기운이 납니다. 제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하는데 약하며 무능하다. 10번.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죄와 죽음의 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D. 육체라는 말은 또한 타락한 우리의 온 존재를 가리킨다. 사람이 완전히 육체인 이유는 타락한 존재가 오늘 타락한 육체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창세 6장 3절을 볼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번.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 장소이며 저는 이 집회 장소는 싫어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집회 장소를 사랑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 장소이며 복합체이다. 이것은 이 집회 장소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집회 장소입니다. 육체는 가망이 없으면 결코 개선될 수 없다. 신약의 사역 안에 이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육체는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개선이라는 이런 수업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아 부인이라는 수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자기 개선이라는 수업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자아 부인이라는 수업밖에 없습니다. B번입니다. 죄는 사탄 자신으로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악이다. 악은 사탄 자신의 악한 생명과 본성과 특성이며 사탄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이다. 죄가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할때 우리는 잘못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내 안에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 잘못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고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을 주의해야 하고 주목할 때,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2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위해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죄로 가득하며 추한 육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라심에 의해 그분의 건축을 위하여 그 영을 더 많이 얻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육체가 남아있도록 허락하셨다. 이 죄로 가득하며 추한 육체가 주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는 것이나 주님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는 것에 대해 필사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3번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이나 영성이나 승리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열고 더 자원하여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 번뇌 떼어서 5번을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말한 이방 안에 있는 분중 어려움이 있으신 분,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패배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어려움, 패배, 실패와 실망은 어려움, 패배, 실패와 실망은 우리가 육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육체는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억눌러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간 것에 있어서 필사적이게 하고, 우리가 깨어서 영 안에 머물도록 지키는 면에 있어서만 좋을 뿐이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지 여부는 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을 관심하신다. 10번.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은혜로 복합된 놀라운 복합체이다. 육체 안에 있는 그 복합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만이 지방교회 건축을 위한 합당한 지체들이 될수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방교회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의 영의 법이 저로 하여금 영 안에 행한 따라 영을 따라 행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공급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번갈아 뛰어서 4번을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참된 배들, 곧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셋째 하늘, 지성소 안에 있으며 은혜의 보좌를 만지고 그리스도의 보존되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게 된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를 보면은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에 대한 꿈이었죠. 천사가 그 위,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야곱이 깨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장소인가, 얼마나 뛰어난 장소인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가 우리의 집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집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실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사다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속한 사다리 위이신 그분, 그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속한 그 사다리의 실제가 바로 그분 자신이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의 꿈을 볼 때, 그 창세기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의 원칙은 안에서 뭔가 불가능한 것이 일어납니다. 꿈의 원칙은 꿈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영적인 이상은 다 꿈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꿈이 아니었습니까? 형제님이 구원받으셨을 때꿈 같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시온의 그 포로들을 말할 때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영적인 이상은 다 꿈들입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다 꿈들입니다. 꿈입니다. 꿈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꿈 안에 있지만 그 꿈은 사실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제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로마서 3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고,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영 안에 있다. 5장에 있는 아담은 7장의 육체 안에서 체험되고, 6장의 그리스도는 8장의 영 안에서 체험된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과 B번. 비의 1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연합된 영의 둠으로써 생명과 평안에 이르러야 하고,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영을 주목하고 영을 사용하는 것이며 영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다서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며 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영을 갖지 못한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생각 안에 삽니다. 생각이 영혼을 인도하는 부분이죠. 그들은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영을 소유하기를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마치 영이 없는 것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조수장제님의 애대응제님에게 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너무나 큰 모욕이겠죠? 즉,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라고 19절에서 말한 다음에 20절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아들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이라는 그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이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그 영원한 생명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것은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는 아들에 속한 것,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누릴 때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성의 총체인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말,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는 임재로 채워져 주님의 임재가 바로 다스리는 임재입니다. 이사야 22장을 볼 때, 이사야 22장 23절을 보면, 그분에게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위해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사실 그분의 다스리는 임재 보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21절에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데 즉 우리가 은혜 보좌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바로 인격이며 그분이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린 임재로 채워져 그 임재가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해 생명 안에서 은혜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 이러한 두 가지 신성한 옮겨짐의 최종적인 결과는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단체적인 완결, 그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과정을 거쳐 완결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우주적인 합병체인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가젤처럼 많은 요점들을 넘어갔는데, 항목들을 넘어갔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교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역에서 온 것으로서, 여러분이 이 모든 항목들을 가지고 짧은 기도를 하심으로, 그럴 때이 모든 항목들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기도하고 형제님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